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또한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를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구주라는 그 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다는 이것을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어떤 구주로 구원자로 인정을 해주면은 다 되는 것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구주로 보냈다. 구원의 주죠. 그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은 이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방법도 또 어떠한 길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다는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아들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떠한 식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더라. 그게 전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착한 행위라는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도 되어지지를 않는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레위기서 18장 5절에 있는데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은 그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그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그 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어라.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한번 지켜봐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지키려고 했을 때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것이고 결국에는 인간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뭘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구약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 인간이 어떤 실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힘은 전혀 없다는 것.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그 보여줬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또 도덕적인 그러한 면을 잔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에는 미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그게 구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다. 사망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러한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악한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입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 말 없제? 안 되제? 실패했제?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걸 실천해가지고 의를 한번 이뤄보겠습니다는 그러한 그 의도를 전혀 갖지 못하도록 포기시키도록 해버리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이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감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실패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그 구약 시대를 여러분이 보면은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심지어 선지자들까지도 율법에 대해 실패한 그러한 모습밖에 보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뭐냐? 결국은 말씀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어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보려고 하고 또한 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이야말로 구약에 있는 인간의 실패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교인들에게 특히 강조를 하고 하고 있는 게 행함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그 행동, 특정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데 있어서 실패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구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세요. 실천하면 우리가 의를 얻고 복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이러한 가르침을 한다면 그건 결코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한 선언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간단히 아 의인은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 지나치지 말고 인간에게서는 뭔가 의롭다고 할 만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몸담고 살아간 세상에는 의라는 건 없습니다. 있다면 죄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죠.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스스로 행위나 우리의 착당, 우리의 도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 가능성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구원에는 이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구주로 보냈다. 그 얘기는 단순히 야 하나님 우리 구주로 보냈구나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이 세상에는 아들 말고는 예수님으로 말고는 구원에 이를 길은 전혀 없다고 하는 선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이나 착함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구주라고 하는 것을 또 잘못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도와주고 예수님 힘을 많이 줘가지고 의를 행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도와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으로 여겨버리는 것.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뒤에 소리를 밀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자로 그런 구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뭔가 행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함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행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할 일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하고 내가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내 속에 간증하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버린 것을 우리는 단지 선물로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제대로 안 사람은 또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있다면은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안겨져 버린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안겨진 그 구원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게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야말로 신자에게는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을 때 우리에게 누리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국 그 구원을 자기 몫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야만이 이 구원이 내 것이 되지 않겠는가는 그런 발상을 가지더란 얘기죠. 그게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신 그 구주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란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신자는 완성된 구원을 그저 누리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할 말도 없고 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버린 그 구원을 그냥 공짜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만큼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난 자격이 있다. 떳떳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은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를 보일 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24장로가 주어진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면류관을 받을 자격들이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고백의 차원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신자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극히 정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살아있지 아니한다는 것. 요즘 보면은 그 목사들이 은퇴하면서 뭐 성역 50년 기념 예배 뭐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 되고 뭐 50년 동안 뭐 이제 잘 지내왔다, 은퇴한다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 그 50년간 목사를 하며 지내왔던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것이죠. 인간한테 쓰여진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50년 동안 목사 일을 떠온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린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쯤을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은 이 땅은 세상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것임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 그 뒤에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만이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느냐? 물론 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뭐 이러한 말들을 다들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그게 무엇인가를 여러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말고는 달리 구원의 방법이 없냐는 것이죠. 다른 건 없느냐?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꼭 죽어야 했습니까? 안 죽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 이걸 당연하게 여기 받아들일 뿐이지 왜 꼭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까? 이 점은 우리가 깊이 생각지를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율법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어떤 사람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 실패했다고 했죠. 그 속에, 인간 속에 항상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누구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결국 이 땅 모두가 율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실태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이게 선언했죠. 결국에 그 율법이 하고 있던 역할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인간은 몽땅 다 사망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진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짊어졌다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가 율법에서 놓여나고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사망을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세상은 자동적으로 사망이 없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아니죠.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들의 몫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이것까지라도 내 믿음이나 내 실력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자는 항상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 있으라. 그 어떤 것도 나의 공로로 돌리지를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하신 그 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니까 내 행하면 그 어떤 의도 찾지를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서 자신의 의로서 죄인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한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라 그러한 뜻이죠. 그건 다른 말로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공로를 전혀 찾지를 말아라. 내세우지도 말아라.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십자가 죽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오래전에 그 죽은 그 코미디언 서영춘이라는 그 분이 그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꽃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구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인됨을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의를 믿지를 못하고 주를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한 그 사역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바로 이것이 바로 구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장차 우리를 영광의 날에 있게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구주예요. 구주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것이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흠없는 존재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그게 구주의 의미라 그 말이죠. 나 십자가 죽었다. 이제는 나를 믿고 너희가 한번 잘해봐라.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죽을 끝나버렸다면은 또다시 그 누구도 구원일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게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영원한 그때까지 너희를 내가 책임지고 지키고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에 있어서 구원의 확실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께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신자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 묻지를 않아요. 주님이 다 담당하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구주 되신 예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지금도 주님이 책임지고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바로 이러한 구주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걸로 감사하면서 항상 주만 바라보고 힘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죄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낙심과 절망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은 이 세상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이 이룰 수 없음을 선언하신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 의로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께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영원한 그날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